평생을 바쳐서 완벽하게 마스터한 전문 분야가 있다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진짜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 베테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단순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약간 원초적인 공포에 마비되어 버리는 그 순간 말이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그 인간의 심리적 붕괴점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문헌을 대할 때 흔히 박물관 유리관 안에 조심스럽게 전시된 유물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종교적인 텍스트라면 더더욱 경건하고 지루할 거다. 막 그렇게 지레짐작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뭔가 도덕적인 훈계나 건조한 역사적 사실만 나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룰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단 6개의 구절은 그런 낡은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겨우 6구절짜리 아주 짧은 텍스트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스펜스는 진짜 엄청납니다.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일종의 문학적이고 문합적인 스릴러로 접근해 볼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스릴러 맞습니다. 텍스트가 어떻게 세 개의 명확한 문법적 구조로 나뉘어 있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의 위기, 19절과 20절의 만남, 그리고 21절의 해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독자가 주인공들의 심리에 완벽하게 동화되도록 쓰였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구조인 16절에서 18절, 이 완벽한 공포의 무대 세팅부터 보죠.
저자가 공포의 무대를 세팅하는 방식을 보면, 감정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형용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심하게 세 가지 팩트만 딱 던져요. 날이 저물었다, 큰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일어났다.
아, 오히려 구구절절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들을 툭툭 던지니까 숨막히는 위기감이 더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소적 배경이 바로 바다인데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바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휴양지에서 떠올리는 그 낭만적인 밤바다 풍경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들에게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괴물이 사는 심연이었군요.
네. 게다가 빛이 완전히 사라진 칠흑 같은 밤에 큰 바람과 풍랑까지 일어난다는 건그 얌전하던 혼돈의 괴물이 마침내 입을 쩍 벌리고 자신들을 삼키려 깨어났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은 사람들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일한 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베테랑들이죠.
이건 마치 현대 공포 영화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항해사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패닉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극한의 두려움을 느낀 걸까요? 그냥 평소처럼 능숙하게 노를 저으면서 대처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추어가 당황하는 건 당연하지만 전문가가 패닉에 빠졌다는 건 상황이 진짜 통제선을 넘어선 재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돌풍이 불면 순식간에 바다가 뒤집히는 아주 악명높은 곳이었습니다.
아, 지형적 특성 때문에 더 예측이 불가능했겠네요.
네, 평생 바람 방향만 봐도 생존 견적이 나오는 어부들이었는데 수많은 동료가 이런 밤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걸 똑똑히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력이나 노젓는 기술이 저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한 거죠.
진짜 무섭네요.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더 무력하고 뼈아팠던 거군요. 자신들의 운명도 결국 저 괴물한테 삼켜질 거라는 확신에서 오는 원초적 공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전문가들의 철저한 절망감. 그게 바로 이 스릴러의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하죠. 두 번째 문법적 구조인 19절과 20절로 넘어갑니다.
네, 자연재해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공포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풍랑 속에서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명확하게 괴물이다. 바다 밑에 그 존재가 드디어 우리를 끝장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조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미 체력도 멘탈도 다 털린 상태인데 요동치는 수면 위를 걷는 존재라니 그야말로 쐐기를 박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바로 20절에서 일어납니다. 이 극도의 패닉 한가운데서 분위기를 180도 뒤집어버리는 게 무기나 어떤 화려한 마법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바로 목소리였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우를 뚫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친숙한 음성이 들려온 순간입니다.
네.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이 음성 하나로 혼돈이 제압되는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괴물인 줄 알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려는데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딱 들린 거잖아요. 이건 약간 낯선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패닉에 빠진 아이가 갑자기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변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일순간에 180도 바뀌는 그 순간이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린아이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텍스트의 핵심 전환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서 압솔루트한 안도감과 표안으로 넘어가는 이 극적인 심리 변화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목소리 하나로 스릴러에서 구원 드라마로 장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마음이 평안해진 건 알겠는데 물리적인 상황은 여전히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구조인 21절을 보면 제가 텍스트를 읽다가 약간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영적과 목적지 도착이 문법적으로 직결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기뻐하면서 그 존재를 배로 영접하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끝나요. 아니,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행위랑 목적지에 도착하는 결과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남은 항해 과정이 싹 빠져 있는데 이 엄청난 생략이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문법적 구조의 진짜 백미입니다. 텍스트는 이제 풍랑과 싸우는 물리적 과정을 더 이상 묘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그 괴물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전환 자체가 곧 구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배에 모시는 그 순간이 사실상 목적지에 도달한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문법적인 생략과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를 지워버리고 영접 자체가 완벽한 해결책임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압도적인 서사네요. 폭풍우를 뚫는 항해술이 아니라 누구를 내 배에 태우느냐가 핵심이었다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앞뒤 문맥으로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어요. 일명 빅픽처를 보는 거죠. 이 짧고 강렬한 바다 이야기가 왜 하필 요한복음 6장의 한가운데에 떡하니 배치되어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해보면 이 스릴러의 진짜 의미가 폭발하거든요.
제가 흐름을 쭉 보니까요. 앞쪽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빵으로 엄청난 군중을 먹이는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 스릴러가 끝난 뒤인 22절부터는 예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깊은 가르침이 이어지거든요.
네. 앞에도 빵, 뒤에도 빵. 일명 빵 샌드위치 구조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물리적 빵 이야기랑 영적인 생명의 떡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속재료처럼 이 으스스한 밤바다 공포 체험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왜 하필 이 두 거대한 빵 이야기 사이에 이런 죽음의 위기가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배치의 필연성을 봐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막 경험한 제자들의 심리가 어땠을까요? 와, 이 능력만 있으면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다.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섬자하는 그런 얕고 물리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기적의 마술사 정도로만 생각했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 배부른 상태에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형이상학적이고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다면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극한의 위기, 즉 내 힘으로는 절대 어쩔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체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빵으로 배를 채운 것만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절망의 바닥을 찍고 와야 했다는 거군요.
네. 물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다가오시는 분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강렬한 바다에서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 뒤에 나오는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빵 이야기 사이에 폭풍우가 몰아쳐야만 했던 완벽한 이유가 그거였네요. 정말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6구절이라는 짧은 분량 안에 담긴 엄청난 구조를 다 돌아봤습니다. 위기, 만남, 해결이라는 문법적 스릴러부터 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혼돈의 바다, 그리고 곧바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아름다운 서사까지요.
네, 이 텍스트는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삶에 던지는 시사점이 정말 큽니다. 우리도 누구나 각자의 통제할 수 없는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소용없는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으니까요. 이 고대 텍스트는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항해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풍우 한가운데서 누구를 여러분의 배에 태울 것인가가 사실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죠.
맞습니다. 외부의 환경보다 내면의 누구를 영접하느냐가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짚어준 셈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칠흑 같은 밤바다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의 배 안에는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깊은 여운을 남겼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